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오늘 4장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무자비한 폭군이거나 이거 아니죠. 또 잔인한 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보는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은 것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금도 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적을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33-34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이러한 은혜 역사를 그러므로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새로운 세대에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일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신명기 좀 37절로 넘어갈 거예요.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와 조건과 어떤 뭐 그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죄송하지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만이 유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신명기 4장을 정리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 되는데요. 율법에 대한 재진술과 사랑과 순종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십계명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십계명의 반복과 더불어 해석이 그 안에 나와 있고요. 또한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들은 세대는 이미 그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재준수하고 또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재설명해 줄 필요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느꼈던 거죠. 모세는 그것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광야에 여행하는 그 역사에 비추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이 백성들이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고 설명이 잘 되었던 것이다 보여집니다. 신명기 5장 그 십계명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율법 준수를 다짐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절로 가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배우고 즉 그것을 숙지하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만 좋게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거기에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십계명대로 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 또 마치 그의 신앙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훌륭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일 뿐 그것을 지키거나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건축에서 직각으로 꺾인 담장의 각도를 재는 데 사용하는 각도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 어둠 속에 전방을 밝혀주고 장애물을 식별해주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율법은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다시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요즘 성경으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즉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인데요. 율법은 마치 과거 노예가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그를 학교로 데려다 준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 얘야 너는 죄인인 거로 너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단다 라는 것을 깨우쳐준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 여행 중이던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4절로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 애굽에 있을 당시 그곳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7절로 가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던 것은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태양신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1월 성신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신으로 예배한 대상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우레와 번개를 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실론을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비정상적인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성실성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서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전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욕 곧 우상이 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이란 여러분 별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그것은 그것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증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주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그의 우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나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일날 예배에는 참석지 아니하고 뭐 여가 활동을 하고 다른 어떤 걸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TV건 골프건 등산이건 어떤 것이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14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거닐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에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상스러운 말들이 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저는 그들을 또 그들의 표현, 그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과연 오늘날처럼 인간의 입이 더럽고 심이 약한 때가 또 어디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어요. 삼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정당하게 표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심판이 우리에게 저급하면 그 표현도 유치하고 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당하고 심오하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입술의 찬송이 경박하고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그러한 경우들, 뭐 활동들, 찬양들, 어떤 것은 좀 경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경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운율을 또 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심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또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좀 긴 말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닫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진정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달은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진정 새 창조와 새 구원을 확보해 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을 새 안식일로 지키게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날도 구원의 안식일 규례처럼 계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들 또 생각들을 갖고 거기에 가미해서 지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일은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계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간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계명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요 말씀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